종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네, 37절입니다. 제가 이거 올리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원고를 준비하는 시간은 날씨가 좀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1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샘추위가 완연히 물러난 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시간인데 다시 해가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아기랑 이렇게 꽃 구경을 하다 보면은요, 꽃이 핀 걸 보고는 아이는 우와, 우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아이의 감탄사를 들으면서, 아,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다시 찾아온 봄이 우리에게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감탄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온갖 것들을 다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날을 종려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일요일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리면서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인파가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주님의 육체적 고문 또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순환주일이라고도 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과 순환주일이 굳이 같은 날로 고정돼 버린 거죠. 그런데 벌써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려주일과 순환주일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 같은 어떤 설렘, 들뜬 마음이 전해져 오죠. 특히 이 종려주일로 섬기는 이때는요, 유월절 축제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기원인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한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죠.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만큼은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 같은 날인 거예요.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동일하게 정치적 해방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한층 고조되어 있는, 모두가 설레고 들뜨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반면에 순환주일,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환호와 이 칭송을 받으시던 주님이 돌연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던 눈들이 이제 실망을 넘어서 경멸에 찬 눈으로 바뀌는 게 참 순식간입니다.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체포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고문당하시는 주님을 등지고 도망갑니다. 죽음에 삼켜지고 있는 주님을 나몰라라 합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종려주일과 순환주일이 같은 날일까요? 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은 날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변덕스럽고 얄팍한 존재라는 진실, 그 진실을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날씨처럼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면은요, 이건 너무 인간 변호족입니다. 시체 말로 하면 인간은 성미가 참 못돼 먹었습니다. 비열하고 약삭빠릅니다. 이득이 되면 취하고 피해가 되면 외면합니다. 이의 득실만 따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해지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종려주일에 보다 방점을 찍고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복음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일행의 이동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읽는 방법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주활동지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지가 아니라 주변부를 이렇게 맴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긍심이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던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우회한 듯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 걸음을 곧장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데 그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죠? 앞장서서 걸으시며,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다소 낯섭니다. 보통 복음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동 경로에 대해서 주님과 제자들이 어디 어디에 도착했더라, 어디를 향해 가더라 라고만 기술해 놓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으시며 라는 부사를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은 주님과 마주 보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곁에서 주님의 구원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만큼은 주님은 홀로 앞서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뒤따르는 것 같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선생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또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지도 또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일부러 성큼성큼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앞서서 나가십니다. 일부러 따돌리려는 심산이실까요? 어째서일까요? 배신해도 좋다고? 너희들 인간들의 성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치졸함과 비겁함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홀로 앞장서서 가신 걸까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부활 이후에는 이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참 제자들로 거듭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믿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신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예루살렘의 주변 광경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읽어봤지만 19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광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면은 아주 정겨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진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장면으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오라고 청하시죠. 또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값진 것이죠. 겉옷으로 카펫을 만듭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들어온 탓에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영상처럼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우리가 집중해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장소라는 곳에 천착하죠. 인간은 땅에 잇대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고향이라는 말도 그렇고 인간은 어떤 공간에 애착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장소라는 기반 위에 상호가 사회적 존재로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자, 장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허락된 땅이 좁아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자리는 아주 자주 변화합니다. 신도시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예전에는 막 농가 밭이었던 곳이 언제 이곳이 이렇게 변화됐는지 막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죠. 그 이면에는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기에 급급합니다. 농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도심지가 되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자발적이 아니라 타발적으로 실향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도시의 실핏줄이라고 부르는 골목길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골목길에서 정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요. 고추도 말리고, 그쵸? 뭐 사방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저녁에는 꼭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이런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그 골목길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인간보다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도시라고 하면은 어쩌면 뭐 최첨단 이런 그런 모습보다는 과거의 흔적을 잘 보존한 도시가 좋은 도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집약된 장소죠. 지금도 그렇고 또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요,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을 참회하면서 수많은 추모비들을 독일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한복판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2,711개의 추모비들이 놓여 있다고 해요. 아직 그 도시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숭고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살던 이 시절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한 예로, 역사적인 예시로 나사렛 옆에 있는 동네 세포리스라는 동네에서 민중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처형해서 2,000개의 십자가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십자가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무슨 뜻일까요? 니네 까불면 이렇게 돼. 까불면 죽어. 로마 제국에 감히 대항하면 너희들이 사는 땅은 황무지가 될 거고 너희 동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항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기호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겉만 그렇던가요? 정치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또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모욕, 치욕, 억압의 상징입니다. 로마군이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십자가를 질비하게 세워놨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화려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놓여 있는 광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심부의 화려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화려함 이면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몇 번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는 파빌리온이라는 엄청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에 갈 때 꼭 아이들을 데려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쇼핑몰 옆에 나 있는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골목에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음식 냄새인지 아니면은 뭐 토사물 냄새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파빌리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러니 이 화려함은 이 옆에 놓여 있는 그런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화려함만 보지 말고 이 숨어져 있는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그곳을 꼭 견학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중심부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가려진 진짜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의 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잔뜩 긴장하는 날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이 대부분 또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평소보다 더 촘촘히 경비를 세우고 때로는 로마 본토에서 군사들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로마 병사들의 행렬이 이 유월절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위압감을 자아내죠. 여러분, 열병식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린 이만한 무기가 있어, 이런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아무리 똘똘 뭉친다고 해도 이렇게 잘 조직된 군사, 이렇게 무기가 많은 군사들에게 맞서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은 유월절 축제가 시작될 무렵에 본토가 있는 서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행렬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당시에 이름 있던 지도자들은 근엄하게 백마를 타고 살상 무기를 들고 이 식민지 땅을 밟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대목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마다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또 예루살렘 서쪽 편에서부터 로마군의 열병식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동쪽 감람산 주변에 세워진 수많은 십자가들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더욱이 늠름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도 있으시고, 저는 나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성탄절에 교회에서 연극하는데 그 전라도 장흥인가요? 거기서 나귀를 1박 2일 빌려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재우고 비밀로 하고 있다가 예배 때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를 나귀 등에 태우고 이렇게 입장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나귀를 똑똑히 봤습니다. 나귀가요, 별로 크지 않아요. 다른 짐승보다 확실히 작습니다. 신장이 좀 큰 사람이 올라타면은요, 발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보면 진짜 사람들이 참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달리지는 당연히 못하죠. 발랑발랑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웃었겠죠. 자기들의 모습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한걸요? 또 어떤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수많은 십자가가 놓여있는 그곳은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숭고하게 죽은 독립투사들의 묘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 묘를 지나면서도 예수님은 무장투쟁의 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으셔서 그 부분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말이라고 하면은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럼 말 대신에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러면 몸으로 전하신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일종의 정치 풍자극입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짓밟는 그 로마 제국을 비꼬시는 거죠. 평생 패권을 쥐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라고. 지금 너희들의 권세는 실상 한 사람을 태울 만한 나귀 새끼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를 당시에 간파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확실한 거 하나는 주님은 유혈혁명을 주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세상의 폭력과 멸시를 기꺼이 자기 몸으로 껴안으십니다. 종려주일이자 순환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바로 이거죠. 주님은 수치와 억압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사랑과 자비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증오와 미움, 그 폭력마저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끝끝내 바라보지 않으면,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해? 혼자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져? 뭘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살라고? 뭘 그리 사서 고생하느냐고? 우리들을 자꾸 꼬드깁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부당함에 맞서서 한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폭력은 당연한 거라고, 멸시는 당연한 거라고 그러려니 하고 방관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 저도 즐겁게 본 영화인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피어리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인데요. 최초로 프릭쇼라는 서커스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프릭쇼가 뭐냐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특정 신체가 남보다 현저하게 크거나 또 작은 사람들을 데리고 서커스 공연을 펼친 거죠.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쇼를 관람했습니다. 기꺼이 관람료를 지불하면서. 자, 이런 프릭쇼로 알려진,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피해자는요, 사키 바트만이라는 남자입니다. 남아프리카 코이코이족 태생인 그를 백인들이 붙잡아서 자신의 세상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그게 폭력이죠. 거기서 또 이 사람을 그냥 인간 전시물로, 나체로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다가 이 사람은 26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예제도, 인종차별, 식민지배, 이 인류 근대사에서 벌어졌던 폭력이 사실 이 바트만 사건 하나에 잘 축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야만적인 작태인가요? 오늘날 이런 프릭쇼는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배제,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모욕하는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말이죠.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일라이 클레어라는 작가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그렇게 많이 부러지고 그렇게 많이 잃고서는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이게 우리들의 시선이죠.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서진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이야기예요. 그 말이 참입니다. 부서진 것,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서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온전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고쳐야 합니다. 자, 일라이 클레어의 이 말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도 잘 알려진 시인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명희 시인이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쓰신 노래가 있죠. 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말고요. 다른 시 하나를 꺼내보는데요.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송명희 시작.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부러우며 봉사의 손길이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은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우의 마네킹처럼 나를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집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차마 느끼지 못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하필이면 깨지고 부서진 길을 걸으십니다. 가진 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초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넘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미움과 증오를 얼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역전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로